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 성경 강좌 이제 14번째인데요. 지난주 우리 창세기 그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바벨탑 이야기, 그러니까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나눴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게 창세기 원역서의 이 마지막 주제인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는 일들, 그러니까 언어가 분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는 이 열반 민족들의 그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역사로 볼 때 이제 여기까지가 온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류 전체 역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 길을 온 거죠. 근데 이제 이후로는 언어의 분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분산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들이 전개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민족으로 흩어져가는 그런 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길을 잘 잡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더불어 살펴갈 때 좀 더 사실성 있고 바르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마치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역사의 이 분산의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연대하고 지금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배우고 있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한 연대들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쯤 가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쯤 가면 그게 이제 세상 역사나 교회가 성경에 말해주는 역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를 달고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원역사, 창조로부터 타락과 그다음에 홍수 심판과 그리고 지금 살피는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이야기, 사사기까지 거기만 해도 이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한 100년에서 200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막 다 뒤틀려 가지고 자칫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특히 지금 서로 맞지 않는 이 부분들을 잘 살펴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확신하다고 믿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원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살펴가는 세계학이나 이런 세계사들을 연결시켜 보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인구들이 무슨 하늘에 뭐 닿는 그 엄청난 건물을 지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성경을 부분적으로 쪼개보던 사람 뭔지도 모르면서 먹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질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맨날 필요한 것만 뽑아먹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거기에 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살피는 것은 그런 엄청난 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탑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늘에 닿느냐, 뭐 몇 미터가 되느냐,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쌓고자 했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이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짓을 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다른 길로 또 접어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대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홍수 이전 세대와 같이 급속하게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그냥 한마음이 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문화, 다른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언어를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많은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서로 다른 생각이지만 다른 곳에서 보는 그런 안목들이 뭉쳐야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오직 당은 하나, 공산당, 노동당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로 가는 쪽으로만 가는 건 건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사회 안에서도 여러 뭐 여당과 야당이 있겠지만 서로 싸우고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고 바른 걸 추구하자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게 바로 언어를 나눈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세계의 그 배부른 나라에서 동성애를 공인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데요. 뭐 아프리카 쪽이나 또는 종교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는 데나 또 민족적인 정서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나라들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잘 나가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주 앞장서서 이런 못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단합을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지구는 금방 멸망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각 그 세계로 흩어져 있는 민족과 또 자기들의 그 가치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가치들이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처럼 그냥 다 그냥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터넷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 좋은데 지금처럼 세계적인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가면 지금 특히 이슬람권 같은 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분명히 인터넷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힘써서 이런 것에서 멀리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기에 중독될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여기에 똥물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진리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SNS 무엇을 소셜 네트워크를 뭘 하든 간에 그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외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 호주가 지금 이 일단 잠정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좀 찬성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의 가치들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지 그게 결정되기 전에 바르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 결정된 후에는 그 결정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에 끌려가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굳이 이런 것들을 자꾸 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자기들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상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선 지금 이 아프리카나 뭐 이슬람권이나 뭐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는 아주 단호하게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그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언어를 나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불과 이제 100년 정도 만에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홍수 이후 후손들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이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터키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내려왔겠죠. 아마도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흩어져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수메르 문명이다, 뭐 아카드 문명이다, 뭐 아시리아다, 바벨로니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세월이 흘러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아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가족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 중에서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차츰 삶의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 온 지구로 퍼져갈 그런 꿈들을 꿨겠죠. 근데 홍수의 첫 세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곳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안정적이 되면 좀 살만하면 본질적인 것보다 본능을 채우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능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죠. 그 욕심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름을 낸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걸 직역을 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름을 새기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뜻하는 의미는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바벨탑을 건축한 그 1차적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동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하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에게 힘써 하나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자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 되자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 뉘앙스로 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게 두 번째 동기인데 인간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겠다. 가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택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했던 그 가인, 그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가서 동생을 살인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그 이 반역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그 뜻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원한 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죄를 지금 동시에 저지르는 거, 이게 지금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뜻이, 바벨의 뜻이 혼란, 뭐 말의 혼란 이런 뜻도 있는데 이 고대 아시리아에서는 이 바벨의 뜻이 뭐였냐면 신들의 문, 하늘의 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뭡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신의 문을 열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무서운 일을 그 겪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좀 과거보다 좀 발전하고 삶이 나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순종하고 그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돼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탄이 처음 주었던 그 목적 그대로 지금 다시 재차 발생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또다시 시작의 순간 10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느 세대든 간에 영웅들이 나오죠. 영웅들은 항상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에 나와서 대중들을 이끌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발휘해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죠. 그런 극적인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구하여서 평화를 준 것을 찬양하고 심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떠받드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실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사람들은 영적인 그 이 세계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실제를 주도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영웅을 찬양하고 숭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 영웅적인 사람이 찬양을 받게 되면 좀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종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자기도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는 TV 스타들, 네? 아이돌들처럼 그 수많은 관중들이 뭐 그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아는 그런 간증을 하는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헷갈렸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맛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겉은 겸손한 척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찬양과 저들이 무조건 이렇게 추앙해주는 그런 힘을 막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런 군중들 위에 서서 이제는 당연히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잊고 도구라는 사실을 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해낸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찬양 그 영광을 가로채로 했던 게 루시퍼라는 사탄이었잖아요. 결국 그가 천사였다 그래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 위해 우뚝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된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잘 역사를 보면 왕들의 존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이젠 그 왕이,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신의 아들이라든가. 아무튼 자기는 신의 가족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결국 어디하고 똑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올려놓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이 모든 역사가 그래서 왕, 황제 나오는 이 모든 역사가 이게 전부 우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이 바벨탑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을 통해서 드러나고 발표되는 수메르 문화와 그 시대에 연결되어 나오는 그 역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아카드 왕국을 세웠던 이 사르곤이라는 사람, 이때부터 뭔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이 등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손으로 이제 나람신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이 니므롯일 수도 있겠죠.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자신을 신이라고 했던, 그래도 그 전에 이 아카드 왕국 전에 이 수메르 쪽에서는 그 왕들이 그나마 좀 높은 위치로 가 있고 신정 정치를 하지만 무슨 제사장 신과의 어떤 중간 매체 정도라고 말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왕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자마자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탄의 짓거리가 그대로 계속 또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록해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지만 성경이 몇 가지 근거와 그리고 고대의 그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자료들을 볼 때 그것을 일으킨 사람은 노아의 3대 손자였던 니므롯이었을 거다 생각을. 함의 자손이었죠. 하나님을 대항한 첫 모반의 주동자였을 거다. 이렇게 보통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아담에게만 적용하지만 아담이 있었던 세계는 홍수 심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은 선악과라는 그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됐죠. 예? 그래서 홍수로 이전 인류가 다 멸절되고 신실한 이 노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새로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또 거기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니므롯이라는 이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라는 금단의 열매에 결국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인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떠나서 자기가 걷는 그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노골적인 그 구체적인 그 우상화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짓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화가 생겨났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보면 니므롯은 거의 신으로 추대를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BDB라는 이 히브리 영어 사전을 보면 이 니므롯 찾아보면은 아예 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마르둑이라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처음 수메르 문명의 주도권은 이 니므롯과 같은 니므롯이 지금 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족 계열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메르 문명의 주도권을. 근데 그 후에 셈족 계열인 아카드 제국이 또 지배를 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족속의 지역이 아니라 이 셈과 함의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사의 지금 고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함족속들이 좀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가 뭘 보는 눈이 밝았던 것 같아요. 노아가 벗고 자는 것도 다 보고 아무튼 뭐 다 볼 수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차지한 땅을 보면 보통 고대의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초승달 지역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강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 시리아 쪽에서 다시 이 가나안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을 보통 부유한 뭐 아주 풍요로운 초승달 지역 그런데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함족속들이 보면 이 고대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교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우상을 생각하고 이러는 건 뭐예요? 대가 부를 때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계속 그 기록을 찾아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은 인류 최초의 문명 이 수메르 문화. 이 풍요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함족 계열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과 연관해서 보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한 그 사람이 바로 함족 속의 니므롯과 또 성경에는 지금 없지만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신화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걸 볼 때 니므롯의 아내였던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뿌리를 그 역사를 계속 찾아 올라가면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각 세계의 여러 우상들의 뿌리를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독창적이지가 않아요. 다 이 니므롯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방한 신화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짓 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온 세계로 퍼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바벨탑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무슨 건축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좀 탑을 좀 높이 쌓았다고 건물 높이 올렸다고 너 이리 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누가 높이 쌓래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인간의 언어까지 막 흐트러버리는 그런 초강수를 취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제가 볼 땐 여기서 하나 나타난 것 같아요. 온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언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정말 이때 한번 나타난 거죠. 그 정도까지 이 탑 하나 쌌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탑은 뭡니까? 하늘을 치솟는 그런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든 백성을 속여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신이 돼서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세계사의 여러 자료들을 통해 보여지는 이 지구라트라는 이런 것을 비롯한 우상 숭배와 보통 신정일치, 재정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치체제를 보면 알아요. 그 세계사를 봐도 이런 수메르 문화 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거 있기 전에 씨족 사회, 원시 사회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런 재정일치적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세상적인 견해로 재정일치는 가장 오래된 정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문명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을 어떤 한 방향으로 같이 자기가 원한 대로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게 인간 하나가 안 돼가지고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사탄도 힘들어 죽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이 욕심과 본능이 맞은 걸 자꾸 건드리니까 그나마 좀 낫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을 확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이고 어떤 강한 협박도 되고 또 어쨌든 이 정신세계가 거기 어떤 이 갇혀져 있는 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선 항상 발생하는 게 이런 신비한 우상숭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화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왕국의 역사와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자 했던 그 선악과의 흔적, 바벨탑의 흔적이 그대로 계속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왕권 정치니 황제 정치니 어쩌고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성경과 이게 연대는 좀 달라. 연대를 맞추긴 힘들어요. 어쨌든 그쪽에서는 좀 진화론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신약 같은 경우는 그 사본이 2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5천 개의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외경이든 위경이든 그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적인 자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소포타 문명을 발견하면서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화론처럼 하나 두 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대를 맞춰놓고 거기다 꿰맞추는 식이 지금 세계사고 고고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르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연대 말고 그 흐름이나 거기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요. 자, 어쨌든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장 제일 제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굽니까? 그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 그 존재들, 예?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도라고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사명이어서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우리가 그런 분위기들을,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사람이 가로채서, 사탄이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종교나 그런 삶의 이유를 준다니까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목적을 왜곡하고 그리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주고자 하는 사탄이나 또 그런 사탄을 닮은 인간들이 자기가 거기를 다 꿰차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잘 파악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저들이 원하는 신을 자꾸 대체시키는 그런 엄청난 우상숭배의 시작,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도와 방법이 이 세상 모든 우상숭배의 시작이고 기원이 되고 지금 막 발생하는 이단들의 모든 목적이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이때로 따지면 벌써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년경에 이런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 십계명을 주신 거는 1440년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정도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의 처음과 둘째 계명을 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못하게 하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처음부터 그 확실한 거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첫 시작을 다시 여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곳곳에 이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행위와 같은 일들로 절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냥 원역사를 훅 훑고 지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특히 이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성문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 이 바벨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뜻인가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굳이 언어까지 나눠서 민족을 다 분산시킬 만큼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1, 2, 3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모든 게 우상.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삶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집 사야지, 차 사야지,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우상이 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이것도 지금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벨탑을 주도한 니무롯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우상 숭배 이 종교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서 나누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서 신들의 기원을 찾아가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것은 비록 여러 나라의 각자의 신화라고 해도 거의 비슷한 것은 결국 뭐예요? 같이 공통적인 경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서 이게 흩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창조 얘기도 비슷하고 홍수 심판 얘기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독창적인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그건 뭐예요? 언젠가 그것을 다 같이 경험한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역시 이 우상이라는 것도 이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나눠지니까 그 전부터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다 같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흩어졌기 때문에 우상도 다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메르 문화를 비롯한 이런 세계 역사적인 기록들을 진리처럼 믿고 있지만 그 진짜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두 개 발견해서 진화론처럼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너무도 많은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함부로 말을 하느냐 어설프게 혼자 역사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뭐 아무튼 뭐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비아냥거리고 생떼 부리고 이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도 이 거품이 많은 거잖아요. 서사시 이게 뭡니까? 어떤 한 왕의 역사적인 기록을 적는 건데 거기다 뻥을 막 치잖아요. 지금 북한 같은 걸 보면 알죠? 예? 김정일이 김정은은 뭐 어려서 뭐 탱크를 몰고 다니고 뭐 비행기를 몰았다는데 아무튼 너무 불려도 너무 불린 거 많죠. 똑같아요. 신화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그래서 이 신화를 계속 거품을 빼가면 예?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게 창조와 관련됐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기억을 잊은 거예요.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걸 점점점 잊어가다가 그래도 들은 얘기는 있고 뭔가를 이렇게 붙이는 게 이상하게 붙여진 그런 것들이 신화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계속 찾아 올라간다면 결국 홍수 이후에 그것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신화들이 비슷하고 같은 흐름을 흘러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하나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사람에 의해 적혀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것 똑같은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모세가 뭘 기억하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부 이상한 신화들만 알고 있었겠죠. 이집트 신화, 수메르 신화 이런 거.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가 이 창세기를 적어낼 수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 사본보다 이 성경에 대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이 있고 사실성을 이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원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무튼 니므롯으로 말미암는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이 인구 증가 법칙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따져보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많아야 만 명이에요. 벨렉이 딱 출생할 때 쌍으로 이렇게 봤을 때 3천 몇 쌍이니까 결국은 한 만 명 정도 크게 잡아서 그럼 더 만약에 그 이 150살 정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150살도 안 되죠. 그럼 그때쯤 벌써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 되니까 사실 먼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벨렉이 한 90세, 한 100세 된다고 보면 인구를 한 150만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세계 전체 인구가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만 명 내지 한 1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길을 간 거예요? 전부 가인의 기슬 니므롯의 길을 바벨탑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 이 사람이 참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결혼한 이 여자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의 이름도 지금 보면 각 나라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건 맞죠. 근데 여러 가지로 각색되고 부풀려져서 자기들식 신화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니므롯이 먼저 죽었는가 봐요. 근데 니므롯이 죽자 이 여자가 스스로 여왕처럼 이제 거기를 군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주도권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므롯이 신이 되다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 여신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치는 희생 제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이 바벨탑 같은 그런 산당 속에 그런 이 제단 속에 여사제들을 둬서 그 산당 내에서 제물을 바치고 매춘을 하는 그런 짓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화와 관련된 종교를 찾아보면 농사와 관련해서 신들이 흥분해야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에 오면 제물을 바치고 신당에 있는 신녀들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 이게 기본 풍속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낸 이상한 풍속이죠. 더 나아가서 바벨로니아 시대의 여인들은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밀리타 여신의 신 이게 아마 세미라미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신전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꼭. 그래서 어떤 여자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남자가 이 사람을 택해야 이제 그런 관계를 갖는데 예쁜 여자들은 빨리 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자는 기록에 하면 4년 동안 거기서 어쩌지도 못하고 기다렸던 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이상한 풍속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혹하고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메스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남편이 죽었자 니므롯이. 근데 아들을 낳아요. 완전히 사생자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낳고는 이 여자가 너무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편 니므롯이 환생한 거다 막 이렇게 또 뻥을 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단무지다 그랬는데 이거를 태양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얘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태양신은 꼭 나와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바벨탑에 있었던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그가 만들어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같은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사생아를 낳았으면서도 이 낳은 단무즈 이 단무즈가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생아를 낳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구세주가 바로 이거다라고 그렇게 주창을 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몸에서 난 이 아들 단무지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태양신과 이제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 뭐예요? 신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신의 어머니, 태양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무지를 신으로 섬기고 세미라미스를 그래서 어머니 신, 여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음녀임에도 스스로 여신의 기원이 되고 어머니 신, 아들 신, 남신, 여신 이거의 그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니므롯과 관련된 일이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다 흩어지게 되니까, 똑같은 이 아들이신, 어머니이신, 이 얘기가 다 여기저기 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도 똑같은,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신의 형태들이 다 똑같이 불려지고 있어요. 비록 언어가 달라져서 각각 각 민족으로 분열됐지만 온 세상의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이 바벨탑 사건 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머니 신과 이 아들 신, 곧 여신과 남신의 그런 사상이 온 세계에 일반화된 거예요. 태양신 이런 게. 그런 뿌리가 같다는 증거가 각 나라에 나오는 신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식모, 그러니까 성모 이렇게 부릅니다. 독일에서는 헤르타, 스칸다나비아 지방에서는 디사, 에트리아 지방에서는 누트리아, 드루이교에서는 비르가 파티튜라,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또는 데바키, 그 아들을 크리시나라고 그런 겁니다. 수메르인에는 나나라고 이렇게 불렀고, 로마에서는 비너트, 그리고 아들이 주피터, 소아시아 지방에서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는 히벨레, 그 아들은 데이오스, 가나안 지방으로 가면 아스다롯, 이게 많이 나오죠 이제. 바알, 그 다음에 에베소 지방에 가서는 아테미, 다이아나, 예? 고린도 지방으로 가면 아프로디테, 이집트로 가면 아이시스, 그 아들이 호루스.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남신, 여신, 어머니신, 아들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여러 민족과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곳마다 계속, 통치자들은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흘려서 신학으로 와서 이제 교회 시대고 지나가면서 여신 혹은 어머니 신과 아들 신 이런 게 익숙한 이 세상, 이미 다 익숙한 거예요. 그 수메르 문화로부터 지금 이 지나가는 이 모든 이 민족들, 로마 시대까지 와서도 이게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속에.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이 이런 똑같은 이 변질된 우상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상. 어머니 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받았던 이 로마교회 초기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교리가 없었어요. 근데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주제가 뭐였냐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엄마냐? 크리스토코스냐 아니면 데오토코스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정했냐,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이 났어요 이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변형되기 시작한, 그게 바로 중세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암흑시대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뿌리가 계속 오늘날 카톨릭까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기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 목숨 건 복음 전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그 이 일들, 그렇게 해서 했던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이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황이 성경보다 권위가 높아요. 그래서 교황이 뭐를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천주교는, 이 여기는. 그래서 이 교황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마리아 무죄잉태설, 영원한 동정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인간의 아들은 낳지 않았다, 뭐 그리고 예수님과 공동으로 구속하는 구속자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여왕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 여왕,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있죠, 세미라미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지 1500년이 지난 최근에 1931년에 이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 1500주년 기념식에서 교황이 다시 마리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했어요. 지금 개신교나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써 데오도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 신,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에베소 공의회, 그리고 지금 이 1931년에 있었던 이 공의회. 이 말이 뭐예요? 결국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여왕이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세미라미스가 주장한 그 똑같은 원칙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는 8월 15일 그러면 뭘 지키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승천한 대축제일로 지켜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을 했대요. 함께 저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카톨릭은 오늘 우리가 생각 없이 지금 뭐 우리 뭐 비슷한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훨씬 심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뿌리가 달라진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이 유명한 이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카톨릭이 주도하는 이른바 교회 통합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데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것 때문에 한번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나쁘냐? 보니까 뭐 조용기 목사님 들어가고 무슨 리고런 목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뭘 한다고 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함부로 말하느냐? 그만큼은 안 가도 보면 알잖아요. 역사를 보면. 이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할 때 기독교, 카톨릭, 뭐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에 이게 전체로 하나로 묶자. 처음에 나누기 전에 전부가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아니냐. 그때로 돌아가자 그런 거였는데 초대교회 이후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시면요. 역사를 잘 보면 이건 같은 뿌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설명해오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 같은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공의회가 있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니에요. 카톨릭은 기독교의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이거 완전 딴 집이에요. 정말 뿌리가 같다면 뭐 하나 되는 운동을 합니까? 그냥 하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면은 같은 길 가자고 운동 벌릴 필요 없잖아요. 같은 한 길을 가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 뿌리가 다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훅 해가지고서 넘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되는 것이 만약에 옳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옳다면 아니 그럼 BC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뭐예요? 도대체 개신교가 왜 나온 거예요? 그 썩은 뿌리로부터 이제 바른 뿌리로 오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도 맞지 않는 자기들 생각들만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으로 뿌리가 잘못돼서 나왔는데 바른 그 뿌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뿌리를 합치자? 그것도 온전한 뿌리가 아니라 썩은 뿌리 쪽으로 가자?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이단들이 정말 많죠?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지금 다 성경을 써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그런데, 안상홍 어쩌고 하는데, 노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런데 어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같은 씨에서 나왔던 이삭과 이스마엘도 믿음을 따라 갈라지게 됐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같은 배에서 나왔던 아담과 에서와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배에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도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색깔만 띄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우리 리더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으로 이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진심을 알려주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도 준비하지 않고 대충대충하고 만약에 가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 쾌락과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려는 이런 삶의 뿌리 속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던 욕심들이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한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말하고 매일 기도를 말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100년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타락하는 건 10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라 순식간에 여기 나가면서 아멘 울고 기도하고 나가서 가다가 차 끼어들면 막 쌍욕하고 그런 게 우리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초로 공부를 해놔야, 바르게 알아야 이제 이후로 이제 전개되는 이 족장들의 이 사역부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부지런히 이 한 주간 나가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